오늘은 다니엘서 5장 제목은 벨사살과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교회에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성경이 어느 면에서 하나의 그 문학 작품으로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1611년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 나온 이후로 인쇄술이 계속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네, 그래서 1900년대 시작이 되기 전까지 미국이나 아니면 영국 사람들에게 교과서 노릇을 했던 게두 가지가 있다. 한 권이 킹제임 성경, 다른 한 권이 뭘 그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네, 철로역정. 그렇죠. 존 번연의 철로역정. 그래서 그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쇄가 된 이와 같은 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뭐 공부하고 스펠링도 뭐 하려면 성경을 안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다쭉 읽다 보면 결국은 여기 다니엘서 5장에 가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글을 기록했다. 다니엘은 모르고 벨사살은 모르고 이런 내용은 몰라도 하여튼 벽에 뭐가 나타나서 기록했다 이런 얘기는 웬만한 미국 사람이라 그러면 문학 작품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다니엘서 5장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빌론 왕국이 멸망하는 게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왕국이 멸망하는 내용이. 자, 제가 처음에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바빌론은 고대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이렇게 처부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의 둘레가 100km. 그럼 예를 들어 25km, 25km, 25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높이가 90m, 성벽의 높이가 90m예요. 그렇죠? 폭이 22m.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 노수로 다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 웬만한 거 가지고 성벽을 부술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까지 했냐. 성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성벽 밖을 이렇게 도랑을 이렇게 파가고 강물이 여기를 쭉 돌리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외부에 적이 쳐들어와도 그 물을 넘어야 들어오는 거야. 물을 넘으면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도저히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알려진 도시가 바빌론이에요. 그 바빌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전쟁이 일어나도 그 안에 20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비축해 놨다. 헤로도투스라든 이런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당한다고 하는 건 정말 기적인 거죠. 근데 그 기적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며 백성들의 계략들을 무효로 만드시는도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지금 다니엘서 5장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그 형상이 나와요. 그 형상의 맨 위에 있는 머리,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게 바빌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 이건 절대 멸망하지 않는 그런 왕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 왕국이 끝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바빌론 왕국이 끝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서면서 메대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아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은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봐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를 돌리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와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을 토대로 이렇게 볼 때, 느부갓네살은 BC 562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에빌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통치하고, 그 다음에 네리글리 세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이제 통치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또 아들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BC 556년부터 539년까지 대략 한 17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은 여기에는 지금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son이나 아니면 daughter는 꼭 자기 아들만 얘기하는 게 손자도 될수 있고 증손녀도 될수 있고 이렇게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사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왕의 아들로서, 이제 바빌론이 멸망하려고 하니까 메대 페르시아 이런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바빌론 제국에 침략을 하는데, 그 침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나보니두스가 전체 왕인데, 이걸 끄기 위해서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가운데 바빌론이 도심하는 자기 아들 벨사살을 지금 왕으로 얹어놓고, 그래서 이 바빌론 도시를 지켜라, 이와 같은 책무를 주고, 이 왕은 지금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드디어 다리오라고 하는 이 메대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들, 메대 사람들이 와서 바빌론을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앉아있는 이 느부갓네살, 이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은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있으면, 성벽이 지금 높이가 90m에, 여기 또 해자라고 하는 걸 파놔갖고, 그다 물을 다 집어넣었으니, 이걸 어떻게, 침략을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벨사살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벽에다 어떤 손가락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기록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중심이 된 연합군이 지금 바빌론 도시를 다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술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잔치를. 자, 이 벨사살, 이 왕은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그 형상의 그 꿈의 해석을 가서 보면, 바빌론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가 지금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특히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메대 페르시아라고 아주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금 술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를 잘 파악해야 될 때가 있다. 성경에 가다 보면 또 술잔치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기상 25장에 가서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발. 나발. 그렇죠? 이 나발이 나오는데, 나발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이게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사무엘기상 2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소년들이 이 들에 있는 너의 양떼를 다 지켜줬으니,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곤궁하니 이 소년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나발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청년들을 내쫓는 것과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아비가일이 듣고, 그리고 이 다윗과 그의 청년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이제 마련해주고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기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상 25장. 사무엘기상 25장 36절에서 38절. 아비가일이 겨우 불을 끄고, 다윗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 그걸 다 지금 막아놓고, 25장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는데, 자기 남편 지금 나발이거든요. 그래서 나발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보라,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였으므로 나발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죽게 된 판국에 지금 자기 부인이 가서 통사정을 해갖고 지금 죽임을 지금 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집에서는 지금 술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가 동틀 때까지는 적든 많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 내가 가서 통사정해서 당신이 살아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래서 나발이 죽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때가 어떻게 된 거, 지금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때, 여기 벨사살이나 지금 여기 나발처럼 지금 술잔치를 벌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가 올 때가 있다. 잘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아닌데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징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징계는 내 아이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어요. 사생아. 아, 내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생아니까 징계 안 하는. 내 아이는 잘못하고 나면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징계가 반드시 와야 돼.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징계가 오면 빨리 깨달아 알아야지. 순잔치를 벌리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벨사살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잖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온다고 다 얘기까지 다 됐잖아요. 다 무시하고 지금 페르시아 메대 군사들이 지금 성벽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 술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를 깨달아야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자, 2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여기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위에도 다 영어로는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벨사살이라고 한 사람이 하여튼 돈 거죠, 그 순간에. 이게 도대체 그것도 신들도 여러 신이 있고 신전에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신들의 집기들도 지금 가져다 놨을 텐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이 경배 드릴 때 쓰던 그 집기들을 가져다가, 그리고 지금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같은 일이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 무례하게 행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 29절, 4장 34절에 37절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한 사실을 이미 칙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는데 벨사살도 분명히 그 내용을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술을 먹는 이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제 보면서, 뭐, 목사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것들을 곧장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삶을 살다가. 이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가 있다. 우리 삶에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미국이 1776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모든 자유를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1776년대 독립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복을 주셔서 미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그일 봐요. 뭐 어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금 나타나게 될 때가 지금 돼 있다니까. 벌써 경제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전 세계 가장 큰 GDP 이걸 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한때 영국이 온 세상을 지배했는데 1880년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에게 패권을 넘겨줬어요. 미국에게.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 전 세상 지배했잖아요. 영국은 이미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고 이미 심판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킹잼 성경을 보존해주고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여 사는 이와 같은 그런 나라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인간 국가들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최앞장, 제일 앞장서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됐잖아요. 그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 임할 때가 됐구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50년 전에 우리 뭐 대엽이랑은 여기 존재하지도 않았겠지만 50년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렇게만 해도 겨울 되면 겨우 밥 끓여가지고 김치 찢어갖고 그렇게 먹고 그랬어요. 인천에 사는 사람 꿀꿀이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먹고 그러고 살았다고. 그렇게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처럼 또 악랄하게 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또뭘 기대해야 되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세계 역사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고 성경의 역사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선고가 되는 내용이 5절에서 9절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출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갑자기 여기다 등을 켜놓고 해갖고 막 연회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이 손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회출한 하얀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왕이 손을 본 겁니다. 진짜 손이 보인 거예요. 이게 뭐 나타나서 쓰니까. 그때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자기 생각들로 말미암아 근심함으로 그의 허리뼈 마디리 풀리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무릎이 그냥 막 부딪히고 허리뼈가 풀리고 완전히 사람이 혼비백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아마 귀공자로 자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궁중 안에서만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무서운 일을 보니까 너무 놀라게 된 겁니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제 나타난 건데 성경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표현한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찾진 않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모세가 티끌을 들어서 하늘로 올리니까 이가 되거든요. 이로 변했어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40년, 50년 전에 이가 많았다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가 없지만 그런 이가 있어서 이가 변하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어떻게 티끌을 올렸더니 그게 다 이가 되느냐. 또 출애굽기 31장 18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들 10가지를 적어주셨는데 그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을 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가서 보니까 이 우주공간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천체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일들, 이 마귀들을 내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가서 보면 똑같은 구절이 가서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그런 것은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런 거를 표현하는 그와 같은 말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게 사람의 형체를 띠고 지금 그러고서 여기 나타나서 글을 쓰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벨사살이 지혜자들을 불러요. 근데 이 지혜자들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다니엘을 이제 부르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몇 차례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이 그날의 왕같이 보이잖아, 이게. 그죠? 지금 왕이 아니에요. 지금 쫓겨나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지금 쫓겨나 있는 그런 상태지만,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거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애쓸 때,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의 위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다니엘은 젊어서부터 그와 같은 일을 하다가 지금은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얼마쯤 되냐? 80세쯤 된 거예요. 80세. 그날 70년이 지나갔으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자, 10절에서 12절. 이제 가서 풀라고 하는데 이걸 풀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그때 왕의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이에 벨사살 왕이 크게 근심하여 그에게서 안색이 변하였으므로 그의 귀족들도 놀라니라. 10절에 이제 왕비가 왕과 왕의 귀족들의 말로 인해 잔치하는 집으로 들어와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여기 나오는 왕비는 아마 왕의 어머니일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생각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시오며 왕의 안색을 바꾸지 마소서.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내가 말하노니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곧 왕, 곧 왕의 아버지 되신 그 왕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얘기가 되는데, 나이가 80쯤 됐으니까 이제 공직에서는 물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두머리로 지냈는데, 지금은 이제 시금식으로 얘기하면 은퇴를 한 거죠. 은퇴했는데 아무도 이 꿈도 이 글을 써서 이거 한걸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천상 그 다니엘을 데리고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왕비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서 왕비가, 왕의 어머니가 되는 그 왕비가 다니엘만 있으면 만사 형통할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벨사살도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지금 벨사살이 뭐 20세든 30세든 하여튼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다니엘의 그세 친구 용광로 사건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테고, 그렇죠? 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도 다 들어본 적이 있고, 이게 모든 거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모든 걸다 잊고 그냥 술 먹으면서 이러면서 지내는 이런 왕으로 지금 전락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끝까지. 나이가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80세예요. 20살 때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80세 때까지 계속해서 지혜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식과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 아는 걸 잔뜩 모아놓은 게 그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그거를 분별해서 적시적소에 쓸수 있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많아야 되고 또 지혜가 풍부해야 된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 지혜.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시편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거예요. 그 시편 90편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90편 10절에 우리의 해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며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사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런 거를 잘 연구하고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지혜에 이르도록 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도 한 2500년 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날수 세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걸 정확하게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의 여기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가서 보면 이 세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우리 대여빈이 나니 다이 세대, 내가 맡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세대, 이 세대를 위해서 킹제임 성경을 어쨌든 하여튼 번역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난내 세대를 섬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또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책무를 또 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날수 세는 거를 잘 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사는 게 지금 말세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다니엘이 나이가 80이 들어서도 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자, 심판의 경고가 13절에서 29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에는 왕이 먼저 다니엘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만 알려주면 많은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와의 대화에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지금 지혜자들이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지혜자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을 내 앞에 데려다가 그들이 이 글을 읽고 내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너는 해석을 할수 있으며 의문을 풀수 있다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그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여기 주홍색 옷 이런 게 나온 게 지금은 염색하기가 쉬웠지만 옛날에 염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특별히 이게 주홍색, 뭐 보라색 이런 거는 조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걸로 이게 염색을 했기에는 대단히 귀한 거예요. 예, 네, 대단히 귀한 거다. 그래서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딱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이 보상을 줄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다 가지십시오. 이제 뭐 80이 됐는데 이거 뭐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왕의 선물은 왕이 다 가지시고 그렇죠.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 내가 이걸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글, 그걸 읽고,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여기서도 왕 앞에, 왕을 존중 여기는 그런 그 모습을 취하면서도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추호도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죠. 왕이 이걸 알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18절에,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위엄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나이다.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며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낮추었으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므로 그가 자기 왕좌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그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음에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짐승들의 심장과 같이 되고 또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하며 또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나이다. 벨사살 왕 당신도 이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칙령을 보내서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렸잖아요. 그럼 여기 벨사살도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에요. 바빌론에서는. 그렇죠? 내가 지금 왕이 됐고 뭐 통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예, 이 바빌론 왕국에는 다 아는 그런 사실인데 22절 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도리어 자신을 높여,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오며,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 여기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지, 사람들이 다 날라해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찬양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왕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왕의 숨을 지금 누가 쥐고 있냐?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어찌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뭐 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게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의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 이왕 앞에서 정말 예의를 갖추면서 예, 왕 앞에 모든 것들이 보이면서도 그러면서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로마서 13장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자가 하는 그런 일들이 싫어도 그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이 싫다 그래도 박근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말을 할 때. 아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 노무현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높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유다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세의 몸을 놓고 무덤을 가져다가 만들고 그래서 모세를 숭배할까봐 하나님이 모세의 몸을 몰래 먼 곳에 갖다 하나님이 직접 장사를 지낸 그런 내용이 신명기 끝에 가면 나와 있어요. 자, 가서, 유다서 8절 가서 보니까, 유다서는 한 장뿐이 없기 때문에, 8절.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모세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몸을 들여다가 갖다 놓으니까 마귀가 나타난 거야. 이 몸은 내 거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자로 미가엘 천사장이 왔으니 하나님 대신 야단 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아야 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뛰어난 존재. 그러니까 마귀를 내가 뭐 목을 잡고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존재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마귀 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심지어 이 마귀마저도 이 미가엘이 가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호칭 같은 걸 부를 때잘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다니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잘 몰랐지만 다니엘은 왕의 과거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는 가운데 그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왕국을 이룬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칙령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보냈잖아요. 근데 벨사살이 그걸 무시하고, 무시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아예 멸치까지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는 그 그릇들을 가져다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그리고는 술에 취해갖고는 바빌론의 잡신들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악한 일들을 이제 행한 거죠. 예, 그래서 벨사살은 한마디로 뭘 몰랐냐?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몰랐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벨사살하고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 자기 힘으로 뭐가 다된 걸로 아는데 빌 게이츠도 뭐다 자기 힘으로 된 걸로 안다고. 예, 스티브 잡스도 자기 힘으로 다된줄 아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 예, 그래서 지금 벨사살이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삶을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가? 엊그제인가 어디서 책을 읽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로크맨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 그 목사님이 자기가 90평생 동안 사는 가운데 예수님 믿은 이후로 한 가지 작정한 게 있다 그래요. 옷을 사든지 차를 사든지 뭘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살았다. 아시겠어요? 나도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 안경 하나를 하고 뭘 하더라도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할 거를 내가 생각하고 그러고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안경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나그말 자체가 너무 좋은 거라 그게. 그게 얼마나 그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고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더라고. 특히 이 목사 같은 경우에 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때 이거 까딱 잘라못하면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내 앞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자, 25절에서 이제 29절에 주님의 경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니이다. 예,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 우르바신은 뒤에 나오는 베레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베레스의 복수가 우르바신이에요. 자, 우바르신. 예, 쏘리.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우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거다. 예, 하나님이 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왕국을 다 이렇게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돈 세듯이 카운트를 다 해서 그걸 끝냈다 이제. 끝내고 있는 중이 아니라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대결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이미 나뉘어져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난 그 글은 아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겠냐.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뭐라고 나타나든 어쨌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네 글자를 다니엘이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생기죠. 다시 말해, 바벨론의 시대는 하나님이 다 계수했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이 나고 있거나 아니면 끝이 날게 아니라 이미 끝이 났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서 경고가 이제 주어지는 끝이 이미 났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경고를 주시고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근데 벨사살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바로 그날, 이 손가락이 나타난 바로 그날, 술 먹고 취한 바로 그날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성취가 30에서 이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 29절에 이제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며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의 관에 포고를 내려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임을 알리니라. 자, 원래 이제 주기로 했던 거 모든 거한 이후에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BC 539년에 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이 바빌론 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유다의 바빌론 포로가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 BC 606년에 시작이 됐어요. 606년. 그때 다니엘이 끌려온 거예요. 606년에. 한뭐 10살이나 15살쯤 돼서 끌려온 거예요. 그 지금 얼마쯤 지났냐 하면 67년쯤 지난 거예요. 예, 근데 바빌론 포로 생활이 몇년 간다 그랬어요? 70년 간다 그랬으니까 이 다리오가 있은 다음 통치하고 나서 한 2년 반쯤 지나서 드디어 만 70년이 될때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이런 사람은 누군가? 여기 나오는 사람은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 이 당시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라고 한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으로. 예. 근데 이 고레스하고 다리오는 무슨 관계냐? 역사적인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친척, 특히 아마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었을 때, 여기 지금 다리오는 나이가 62세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하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래서 메대는 영어로 미디아 이제 왕국이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 가서 보면 야벳의 아들 중에 마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마대에게서 나온 게 메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메대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란이 있으면 이란 바로 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그 나라가 메대입니다. 메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고. 그래서 이거 메대하고 페르시아는 둘이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옛날부터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 메대는 페르시아의 북쪽,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여기를 이제 가리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메대 사람들이 이제 정복을 당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메대 사람들을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줘요. 그렇게 되면서 메대와 페르시아는 그 이후부터 거의 한 나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나와요. 메대와 페르시아 두 개가 쌍둥이처럼 계속 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는 바빌론을 정복하고 바빌론의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바빌론의 왕. 전체 나중에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가 전체가 하나의 페르시아 왕국으로 딱 세워진 건 고레스에 의해서 전체가 통합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이 다리오 이후에 한 3년 이후에 모든 걸 통합하면서 그러면서 이 유대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칙령을 내립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 거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했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빌론 난공불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빌론이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빌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해자를 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집어넣는데 그 물을 집어넣으려면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바빌론 도시 자체를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 도시를. 그래서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했는데 이 메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강의 상류를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막으니까 어떻게 돼?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렇게 돼서 강바닥을 걸어갔고 그 도저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바빌론 사람들이. 강바닥을 걸어서 그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바빌론 막술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 바빌론을 멸절시켰다고 헤로도투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 기록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은 이사야서 13장, 14장, 그 다음에 21장, 47장에 나와 있고 예레미야 50장, 51장에 이와 같은 멸망이 아주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사용했는데 바빌론이 너무나 유대인들을 많이 학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3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바빌론은 이사야서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따라 영원 무궁토록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바빌론 찾아가면 없습니다. 이 바빌론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라크의 후세인 왕이에요. 후세인. 바빌론이 바빌론의 그 영광을 세워야 되겠다. 그럼 무슨 얘기야? 이 바빌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빌론은 영원 무궁토록 황무지로 남아야 된다. 이사야서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바빌론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그다음에 18장에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장악하는 어떠한 그 영적인 그런 세력으로 이 세상 끝까지 남아있는 것을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0장에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왕국은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음녀 바빌론으로 끝나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국가를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에 따라 늦추시기도 하고 빨리 집행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바빌론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메대 페르시아. 그대로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자들의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환란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때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런 세대에 속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으니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 올리는 그와 같은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